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순위라고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 군축 담당 대사가 밝혔습니다. 로버트 우드 군축 담당 대사는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 회의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은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드 대사는 대화를 향한 길도 여전히 하나의 방안으로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는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군 수뇌부 3명이 미국의 강력한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존 하이텐 전략사령관과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세뮤얼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청장은 오늘 경기도 오산 미군기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하이텐 사령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 전략사령부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외교적 해결 방안과 함께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미군은 군사력으로 외교력을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사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에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이들 3명의 미군 수뇌부가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시리아의 화학무기 개발기관과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이달 초 안보리에 제출한 비밀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6개월 사이 유엔의 2개 회원국이 시리아로 가던 북한의 화물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화물은 북한 조선광업개발회사와 시리아 과학연구개발센터 간 거래의 일부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문제의 화물이 언제 어디서 적발됐는지와 구체적인 화물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시리아 과학연구개발센터는 1970년대부터 시리아의 화학무기 개발을 주도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워싱턴 인근 포트마이어 군기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추가 파병의 규모나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채 임의의 시간표가 아닌 상황과 조건에 따라 지금부터 우리 전략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의 목표는 아프간의 재건이 아닌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 대선 기간을 포함해 그동안 줄곧 아프간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은 완전한 낭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어제 연설에서 급하게 철군하면 공백 상태가 되고 테러 분자들이 그 자리를 메울 것이라며 적극적인 개입으로 돌아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4천 명 규모의 아프간 추가 파병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프간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은 약 8,400명입니다. 미 해군 구축함 존 S. 맥케인함이 싱가포르 인근에서 유조선과 충돌하면서 실종된 수병들 가운데 일부로 추정되는 사체가 선체에서 발견됐습니다.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오늘 싱가포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체의 폐쇄된 격실에 들어간 잠수부들이 일부 사체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또 사고 해역 인근에서 말레이시아 해군에 의해 발견된 시신의 신원을 미 해군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은 존 S. 맥케인함 충돌 사고 이후 전 세계 해상에서 작전 중인 모든 함정에 대해 일시 작전 활동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이어질 이번 작전 중단 기간 동안 함정의 관리 상태, 항해와 작전 능숙도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낙태를 금지해온 칠레 정부가 예외적 경우에 한해서 낙태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칠레 헌법재판소는 어제 찬성 6표, 반대 4표로 낙태의 예외적 허용을 막아달라는 헌법 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낙태 허용 법안이 발효됩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22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존 하이텐 미 전략사령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미군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할 것이라며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을 방문한 에드워드 마키 미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은 북핵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7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서해 북부에는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군 수뇌부 3명이 이례적으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강력한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미군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존 하이텐 전략사령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 전략사령부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텐 사령관은 22일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 세미얼 그립스 미 미사일 방어청장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도발에 대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Space capabilities, cyber capabilities, deterrent capabilities,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We provide all those forces.
하이텐 사령관을 비롯한 이들 미군 수뇌부 3명은 지난 21일 시작한 미한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 참관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하이텐 사령관은 장거리 전략 폭격기를 포함한 전략 무기의 한반도 전개를 담당하는 미군 핵심 인물입니다. 태평양 작전 지역을 관할하는 해리스 사령관은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지휘하고 그리브스 청장은 미사일 방어 전력 증원에 관여합니다. 유사시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이들 3명의 미군 수뇌부가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 것도 또 한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 역시 매우 이례적입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미국이 지역 방어를 못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은 언제든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리스 사령관은 현재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외교적 해결 방안과 함께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미국은 군사력으로 외교력을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빈센트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도 참석해 군사연습을 통해 모든 방안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미한연합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아울러 북한의 위협은 치명적이지만 미국이 대응하면 북한도 큰 손해를 볼 것이라며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수단으로 상황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 미군 수뇌부는 경북 성주를 방문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기지를 둘러봤습니다. 이들의 사드 기지 방문은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을 포함한 사드의 완전 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는 지난달 2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 시험 발사에 대응해 발사대 4기의 성주기지 임시 배치를 추진 중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주민 설득을 거쳐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하고 약 70만 제곱미터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 사드의 최종 마무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군 당국은 공식 담화를 내고 이번 을지 연습에 대해 보복과 징벌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세 악화는 북한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한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 개시의 즈음에 북한의 비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장본인은 북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22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UFG 연습은 미한 동맹 차원의 연례적 방어적 지휘소 연습으로 훈련 계획이 이미 북측에 통보됐고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참관하는 등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연합훈련으로 인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영내 긴장을 조성하고 정세를 악화시키는 것은 전략 도발과 함께 위협적 언사를 일삼는 북한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2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가 최근의 한반도 상황과 UFG 연습, 미군 수뇌부 잇단 방안 등에 대한 반발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반발 수위에 대해 이달 초부터 정부 성명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그리고 전략군 대변인 성명 등에 이어나온 연장선에 있어 이번 담화만을 놓고 단순하게 보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은 이에 앞서 22일 담화를 내고 미한연합 UFG 연습과 관련해 미국이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군사적 도발을 걸어왔다며 무자비한 보복과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담화는 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첨예해진 현 상황에서 한국의 집결한 무력이 실전 행동으로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담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담화는 특히 이번 UFG 연습을 맞아 조셉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과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 존 하이텐 전략사령관, 세미얼 그리브스 신임 미사일 방어청장 등 미군 수뇌부가 잇따라 방한한 사실을 거론하며 사태의 엄중성을 더욱 배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1일 시작된 올해 UFG 연습에 대해 북한이 공식 기구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는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체해 1994년 설치된 군사기구로 지난해에도 UFG 종료일에 맞춰 연습을 맹비난하는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담화의 주체와 내용으로 볼 때 예년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 명분을 보다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발 수위를 조절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그런 도발이나 명분, 그 뭐 괌타격이 될 수도 있겠고 다른 어떤 을지훈련이나 맞대응 차원에서 군사행동이 될 수 있겠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 낮은 차원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려감으로써 자신들의 명분을 확실하게 만들려는, 도발 명분을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고요.
반면 북한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징후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미국이 이번 UFG 연습에 참가하는 군 병력을 지난해보다 축소했고 전략자산도 출동시키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북한도 숨 고르기를 하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턱을 낮추는 듯한 미 국무부의 최근 언급이 북한에게 모종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UFG 시작할 때마다 북한의 반응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흔히 말하는 8월 위기설이 이제 UFG를 잘 고배로 해서 넘기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북한도 그걸 많이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미북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아직 멀었다면서도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고 영내 안정을 흔드는 행동을 중단하는 게 선의를 보이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얀 당국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북한은 공격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 연습이 방어 훈련일 뿐 아니라 해마다 절반 가까이 바뀌는 주한미군 지휘관과 참모진들의 적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을지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북한을 핵 선제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려 북침 전쟁 소동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미한 합동군사연습을 공격 연습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은 이제 연례 행사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당국은 이런 북한의 주장이 사실과 매우 동떨어진 체제 선전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해왔습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20일 기자들에게 북한 정권이 여론용으로 어떤 말을 하든 합동군사연습이 전적으로 방어적 성격이라는 것을 북한 정권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n exercise for the defense. of Korea. It's a combined exercise.
합동군사 연습은 전년 연습에서 발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몇 달 전부터 계획해 매우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여러 기동병력을 직접 투입하는 실전 훈련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가정해 시나리오별로 빠르게 대응하는 지휘 통제 방식에 집중한 훈련입니다. 게다가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물론 언론과 민간단체에도 연습 상황을 공개하기 때문에 핵 선제 북침 공격용이란 북한 정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미군 당국은 설명합니다. 미군 지휘관들과 전문가들은 특히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미한 합동군사 연습은 한국에 새롭게 배치되는 미군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라고 강조합니다. 한국군 특전사령관을 지낸 전인범 미 존스 허킨스대 국제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 방문교수는 21일 VOA에 주한미군 병력이 1년에 절반 이상 교체되기 때문에 새로운 적응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이 1년에 50% 이상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자기의 업무라든지 자기의 직책에서 해야 될 일을 종합적으로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런 연습이에요.
특히 지휘 통제를 담당하는 고위급 장교들은 더 자주 바뀌기 때문에 자신이 체득해온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기회가 바로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란 겁니다. 일본 전략연구포럼의 군사분석가인 그랜트 뉴삼 선임연구원은 VOA에 합동군사연습은 군사력을 과시하는 열병식 연습이 아니라 전쟁에 대비해 준비태세를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능력을 개선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at we're talking about here, of course, is warfare. It's not practicing for a parade.
올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엔 미군 17,500명이 참가해 지난해 참가 병력 2만 5천 명보다 7,500명이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에 고조되는 위협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차장으로 을지 프리덤 가디언의 전신인 을지 포커스 렌즈를 직접 담당했던 전인범 전 사령관은 병력 규모 감소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습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게 참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방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7천 명 줄고 늘어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줄었느냐 안 줄었느냐, 참가하는 부서가 줄었느냐 안 줄었느냐 이런 거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 인원이라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It is a computer-generated exercise. 항공모함이 이게 뭐 2개고냐 3개고냐 아무 의미 없어요. 컴퓨터상으로 10개 보내면 돼요.
전인범 전 사령관은 북한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선제 공격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둑이 재발저리는 격이라며 북한 정권이 확인을 위해 연습 참관을 요청한다면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도 앞서 20일 병력 축소는 연습의 목적 달성과 지휘 통제 때문이지 북한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유엔군 사령부가 1954년부터 실시한 포커스 렌즈와 한국이 1968년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 시작한 을지 연습을 합한 겁니다. 미얀 당국은 지난 1976년 두 연습을 통합한 뒤 2008년부터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란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31일까지 계속되는 이 연습은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참관하고 있고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해마다 북한군의 연습 일정과 내용이 비도발적인 성격임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비어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에드워드 마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은 북핵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해 북한의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드워드 마키 미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은 북핵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 초당파 상하원 의원단을 이끌고 서울을 방문한 마키 미 상원의원은 22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We must acknowledge that a preventive war would not solve this problem and it would make matters much, much worse. Second,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must remain indivisible and ready to respond to aggression with overwhelming force.
마키 상원 의원은 선제 타격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은 단합해서 침략에는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키 상원 의원은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는 경제 보복을 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원유 공급을 계속함으로써 국제 제재에 맞서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That starts with getting China to cut off the flow of oil to North Korea. That is the one sure way to have a decisive impact on North Korea's decision making.
마키 상원 의원은 중국이 북한의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키 상원 의원은 이와 함께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는 조율된 두 가지 방안으로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먼저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직접 협상을 이끌고 한국 정부는 사회 문화 교류와 남북 관계에 대한 직접 협상을 이끄는 방안입니다. 이와 함께 방문단의 한 사람인 크리스 벤 홀런 상원의원은 하루 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하고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마키 상원의원은 이번 동북아시아 순방 이후 미국에 돌아가면 북한과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들이 대북 제재망을 우회해 북한과 거래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하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 의회 방문단은 미군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를 거쳐 일본과 한국, 중국 순으로 동북아 3국을 순방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마키 상원 의원을 비롯해 제프 머클리 그리고 크리스 벤 홀런 상원 의원과 캐롤라인 멜로니, 앤 와그너 하원 의원 등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하 의원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일본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 대피소를 만들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긴급 미사일 경보 시스템 가동 훈련도 대규모로 실시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20일 일본 내에서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개인 대피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아틀라스 서바이벌 쉘터스라는 방사능 낙진 대피소 제작업체가 최근 일본으로부터 받는 주문이 급등했다고 소개했습니다. 7월 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주문 물량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 회사가 수요가 늘 것에 대비해 일본에 새롭게 사무소도 내고 텍사스에는 일본 수출용 제품만 제작하는 전담 공장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회사가 제작하는 소규모 대피소는 개인주택의 지하실에 설치하는데 운송과 설치 비용까지 합쳐서 가장 저렴한 것은 미화 3만 달러부터 시작합니다. 탈출할 수 있는 통로와 방사능 오염 제거 방이 딸린 대피소는 미화 6만 달러, 6명까지 들어갈 수 있고 목욕실과 부엌까지 딸린 대피소는 1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처럼 높은 대피소 가격에도 지난 7월 이후 일본에서 30건의 주문을 받았다고 이 회사는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 가디언 신문도 일본 내에서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대피소를 갖추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업체들은 이 신문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크게 주목받은 올해 대피소 건축 의뢰가 많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업체는 5월과 6월 사이에만 지난해 전체 주문의 2배가 넘는 12건의 주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일본에서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공기 정화기와 방독면을 찾는 사람도 크게 늘었다고 가디언은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가정한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아키타현, 6월에는 후쿠오카현과 야마구치현, 야마가타현, 니가타현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 대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달 18일에는 북한이 괌을 향해 발사를 위협한 탄도미사일의 궤도 아래에 있는 도토리, 오카야마, 가가와 등 9개 현에서 긴급 미사일 경보 시스템 J-Alert 가동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훈련은 일본 정부가 지자체에 이것은 J-Alert 시험입니다. 시험을 마칩니다. 라는 전문을 보내면 해당 지역의 거리 곳곳에 설치된 확성기나 TV, 휴대전화를 통해 같은 내용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유사시를 대비해 구축한 J-Alert은 사람의 개입 없이 내용이 자동 전파되는 시스템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7일 일본 내 47개 지자체 위기관리 담당자들에게 J-Alert 운용 방법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따른 자위대의 대응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의 기동 전개 훈련을 이달 중 두 차례 실시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오는 25일과 27일 실시되는 이 훈련은 해당 부대가 발사대를 설치하고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자위대는 지난 6월에도 4개 지역에서 요격미사일 전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다음 달 6일부터 이틀 동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지난 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양자회담을 가졌던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는 최근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와 북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음 달 중순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유엔 총회 개막식은 19일로 예정돼 있고 유엔 총회 기간 주요국 정상과 다자 양자 정상회담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북한 최초의 국제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이 미국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에 대응해 유럽 출신의 교수를 급히 충원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강좌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과기대는 올해 가을 학기 학부 수업을 위해 유럽 국적의 교수를 긴급히 충원하고 있다고 이 대학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로 미국인 교수진이 방북할 수 없게 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평양과기대 미국인 교수들은 미 국무부의 새 여행 금지 조치에 따라 방북 특별 승인을 신청했지만 21일 현재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방북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양과기대는 학부 일부 수업의 경우 인터넷 강좌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업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평양과기대는 전체 외국인 교수와 직원, 가족 등 130여 명 가운데 미국 국적이 6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인 25명, 영국인 10명, 캐나다인 9명 등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과기대는 또 올 가을 학기 의학대학 수업은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양과기대의 의학대학 관계자는 앞서 VOA에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로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교수진의 방북이 사실상 어려워져 의학대학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가을 학기 학부 수업은 유럽이나 중국 국적 외국인 교수들에 의해 제한적으로 진행되며 의학대학 수업은 사실상 모두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학 전문 대학 수업 가운데 치과 관련 수업만 외국인 교수들에 의해 실습 위주로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양과기대 미국인 교수진의 방북 허가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2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무부는 연방 규정에 명시된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한 차례 북한을 여행할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평양과기대와 지난 수년간 활발히 소통해왔다며 하지만 미국인들이 북한에 여행하는데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앞서 이를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조치에서 북한에 여행을 가고 현지에 머물거나 북한을 경유하기 위한 미국 여권은 특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효로 선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오는 9월 1일 발효됩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줄곧 공단 내 주차장에 있었던 한국 측 소유 차량 100여 대가 일제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남한 측 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청산 작업에 나선 것이 아닌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의 한 업체 주차장을 찍은 위성사진에 트럭으로 보이는 차량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이곳은 의류업체인 신원 FNSL 공장 주차장으로 지난해 2월 공단 폐쇄 이후부터 차량 100여 대가 주차돼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BOA가 지난 6월 16일 이 지역을 찍은 디지털 글로브의 위성 사진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트럭 한 대만 남긴 채 모든 차량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BOA는 여러 위성 사진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3월과 9월, 10월, 12월 이들 차량이 이동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파악해왔습니다. 사라진 차량들은 개성공단 내 여러 업체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공단 폐쇄 직후 다른 곳보다 주차 공간이 넓은 이곳 부지로 옮겨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다른 업체의 주차장들에는 이전과 달리 단 한 대의 차량도 포착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 위성 사진을 통해 개성공단 내 다른 업체 부지도 살펴봤지만 사라진 100여 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 차량이 한꺼번에 개성공단 바깥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해 BOA에 업체별로 남겨진 차량이 북한 측이 아닌 각 회사가 소유한 차량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BOA는 개성공단 내 버스 차고지에 세워졌던 버스 일부가 없어진 사실과 함께 개성 시내에서 버스 3, 4대를 포착해 공개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승용차와 트럭 등이 대거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한이 남한 측 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청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하자 곧바로 한국 측 인원에 추방을 통보했고 한 달 뒤에는 한국 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1년 넘게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중 지난 6월을 전후로 차량과 버스들을 대거 이동시킨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 7일 BOA에 북한의 불안정하고 도발적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지난해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상원에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에 생존한 유일한 월북 미군이었던 제임스 드레스녹 씨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드레스녹 씨는 한국전쟁 이후 월북한 4명의 미군 병사 가운데 북한에 남은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레스녹 씨의 두 아들은 18일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출연해 아버지 제임스 드레스녹이 뇌졸중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남 홍철 군입니다.
김정은 씨께서는 2016년 11월 3일 우리 아버지 병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예, 특별히 중앙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배려하여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 아버지가 병원에서 이렇게 집중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홍순철이라는 북한 이름을 쓰는 장남은 아버지 드레스녹이 유언으로 북한 정권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드레스녹 씨의 정확한 사망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 병사였던 드레스녹 씨는 55년 전인 지난 1962년 8월 비무장지대를 통해 월북했습니다. 당시 그는 위법 행위로 군법회의에 회부된 뒤 처벌이 두려워 탈영해 월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평양에 머물면서 포로 수용소에 잔인한 미군을 연기하는 등 주로 미국을 악으로 묘사하는 북한의 선전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영화 속 이름이 별명이 돼 북한 사람들은 그를 아서 선생이라 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또 사망한 김일성 주석의 대외 연설문을 영어로 번역하고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드레스녹 씨의 행적은 일본인 아내를 따라 일본으로 귀환한 4명의 미군 탈영병 가운데 한 사람인 찰스 젠킨스 씨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52년 전 주한미군으로 복무 중 탈영해 북한으로 넘어갔던 젠킨스 씨는 자신이 펴낸 마지못한 공산주의자란 책에서 드레스녹 씨가 루마니아 출신 여성 도이아와 결혼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아는 북한 공작원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쳤으며 북한 당국의 지시로 드레스녹 씨와 결혼했지만 1997년 암으로 사망했다고 젠킨스 씨는 밝혔습니다. 드레스녹 씨는 1997년 아내가 암으로 죽자 아프리카 외교관과 북한 여성 사이에 태어난 북한 국적 여성과 재혼해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북한 내 다른 두 명의 탈영 미군은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에 생존하는 마지막 미군 탈영병이 됐던 드레스녹 씨. 미동부 버지니아주 출신인 드레스녹 씨는 아들 셋과 손자, 손녀를 북한에 남긴 채 76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이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에게 넘겨줄 수 없다면서 추가 파병을 선언했습니다. 미 전역에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트럼프 대통령의 새 아프가니스탄 전략 발표 먼저 좀 알아보고요.
예.
미국과 한국이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돌입한 소식,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서남부 애리조나주의 국경지대를 방문하는데요. 이에 맞춰서 대규모 항의가 벌어질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 계획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어제 저녁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역으로 생중계된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서요, 이 새로운 아프가니스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은 승리 없는 전쟁에 지쳤다면서 우리 군은 승리하기 위해 싸울 것이고 언제 공격할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분명히 탈레반을 공격하겠다면서 이 아프가니스탄 정책을 이 공세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추가 파병 계획을 밝혔고요. 탈레반 극렬 세력의 은신처를 제공하는 이웃나라 파키스탄에 강경한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추가 파병 규모나 뭐 시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이날 연설에서 뭐 구체적인 추가 파병 규모나 일정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예.
이 아프간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 수천 명을 증원하는 권한을 국방부에 부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현지 군사작전에 대해서 보다 자율적인 권한을 짐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준 걸로 설명을 했는데요.
예.
매티스 장관은 4천여 명을 추가로 보내는 계획을 마련한 걸로 보도됐습니다.
그렇군요. 보도에 따르면 그러면 이제 4천여 명을 아프간에 앞으로 추가로 보낸다 이런 얘기인데
네.
이런 새로운 전략이 나온 배경은 어떻게 짚어야 될까요?
예, 지난 2001년에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9.11 테러를 응징하기 위해서 아프간에서 전쟁이 일어난 지 16년째지만요. 최근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특히 지난 2014년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종전을 선언한 지도 2년 반이 됐음에도 탈레반 잔존 세력의 현지 경찰 군병력에 대한 무장 공격 또 민간인 상대 테러가 이어지고 있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까지 현지에 근거지를 마련하면서 폭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집권 이전부터 계속 아프가니스탄에서 전면 철군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네.
뭐 사실상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국제 현안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가 막을 내린 걸로 주요 매체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
미국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효율적인 아프간 대책이 없다고 비판해온 집권공화당 중진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은요. 옳은 방향으로 큰 걸음을 옮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다수파인 공화당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새 아프간 전략이 의회 지지를 얻기는 수월할 전망인데요.
예.
반면에 야당을 이끄는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요. 대통령 발표가 구체성이 부족하고 심각한 의문만 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세계 각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직접적인 당사자인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오늘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 명의 성명을 통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
미군과 함께 현지에서 연합군을 구성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측도 이번 전략을 반기는 성명을 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책을 예고한 파키스탄과 함께 최근 파키스탄의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이 중국은요. 미국의 새로운 아프간 전략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예.
오늘 파키스탄 정부 고위 관계자가 미국의 극단적인 대책이 있을 경우 파키스탄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더 강력하게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예.
파키스탄 정부는 앞으로 진행될 미국의 강경한 정책의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중국 정부가 이렇게 미국의 새로운 아프간 전략을 비판한 이유는 뭡니까?
네, 파키스탄이 탈레반 극렬 세력에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언급이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예.
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요, 이 파키스탄은 격렬한 테러 소탕전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다. 위협적인 세력들과 싸우느라 심대한 희생을 치러왔다면서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논평을 냈습니다.
예.
이 탈레반의 반응도 나왔는데요. 탈레반 대변인 자비울라 무자히드는요. 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자체가 전체가 진부하다라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불명확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 탈레반 측이 앞서 미국과 나토가 구체적인 철군 시한을 제시하기 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충돌을 멈추기 위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병력 증파 계획을 내놓으면서 다소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관련 첫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개정 의사를 공식 통보한 데 따른 양국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오늘 서울 시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8시간이 넘는 회의였는데요. 현재 가지 못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원격 영상으로 참가해서요. 미국 협상단을 이끌었고요.
네.
한국에서는 최근 새로 임명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단을 대표했습니다.
예. 회의가 8시간이나 진행됐다고 하는데 양측 입장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21일 회기에 특별회기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요, 본격적인 FTA 개정 협상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인데요.
예.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는, 무역대표부 대표는요, 양국 FTA 체결 이후에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가 두 배로 늘어난 점을 들면서 빠른 시일 안에 개정 협상에 돌입할 것을 요구를 했고요.
예.
반면에 한국 측은 미국이 보는 적재는 FTA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개정 협상보다는 FTA 효과를 먼저 두 나라가 함께 분석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두 나라 의견이 맞서면서 본격적인 개정 협상 일정은 잡지 못했습니다.
개정 협상을 할지 말지부터 이제 두 나라가 입장이 엇갈리는데
네.
사실상 21일 회의에서는 그렇게 이제 합의한 게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한국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회의 직후에 기자회견에서요. 이번 회의를 통해서 상호 간 이견의 존재함을 확인했다면서 특별회기에서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자유무역협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세계 각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을 것을 이 무역 대표부에 지시한 데 따른 움직임인데요.
예.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 상당 부분이 바로 자유무역협정 FTA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이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가요, 지난달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 자유무역협정을 협상할 당시에 양국 경제가 함께 현저한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했지만 한국에 대한 이 미국의 적자가 계속 늘었고 특히 FTA 발효 후에 상품 거래 적자는 두 배가 됐다면서
예.
미국은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20여 년 가까이 적자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이 크다라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요, 한국은 중요한 동맹이자 핵심 무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그리고 균형 잡힌 교역이 필요하다면서 FTA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한국 측은 자유무역 협정을 고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한국 측은 미국의 대화 요구에는 응하겠지만 먼저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개선할 방안을 찾아서 FTA를 고치는 건 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죠. 애리조나주.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저녁에 서남부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에서 승리한 주를 차례로 방문하면서 선거 유세 방식의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이 지지를 모으기 위한 노력이 하나인데 바로 이번에 애리조나주 차례인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집회에 앞서서 미국 멕시코 국경 마을인 유마를 방문하는데요. 이 유마라는 지역은 국경 장벽 건설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곳입니다.
네.
유마에 높은 철제 울타리를 건설한 뒤에 이곳을 통해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크고 아름다운 장벽을 건설하겠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죠.
네, 그랬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에서 장벽 건설 예산을 받아내는 데 지금 고전하고 있는데요.
예.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의원들 역시 별로 효과적인 방법이 못 된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에 120억 달러가 들 걸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실제 비용은 210억 달러가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애리조나 방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마 국경 장벽도 직접 시찰할 계획입니까?
그건 아닌데요. 앞서 정부 관리들은 방문 일정에 장벽 시찰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만 일정이 바뀐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대신 미국 세관 국경 경비국 경납고를 방문하고요. 국경 경비에 사용되는 이 무인기와 순시선, 감시 트럭 등을 둘러본다고 합니다. 또 당국자들로부터 현지 국경 경비 노력과 추가 예산 지원의 필요성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애리조나주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대통령 이후에 처음인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애리조나주에서 승리를 했습니다만 이번 방문을 앞두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그렉 스탠튼 피닉스 시장은 이 충돌 사태가 우려된다면서 방문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예.
이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예. 현재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 반 트럼프 시위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예, 이들이 지금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애리조나주가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는 곳이니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일 텐데요.
예.
지난주에 버지니아주 샬럿스빌 사태와 관련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큰 비판을 받았었죠. 이 남부연합 지도자의 동상 철거에 반대하는 백인 우월주의 단체와 이에 맞선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한 명이 사망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해서 보도한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내일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23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 남포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28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22도, 낮 기온 27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20도, 낮에는 26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6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에는 22도, 낮 기온 27도. 용현 아침에는 22도, 낮 기온 29도고요. 개성 아침에는 22도, 낮에는 28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9도. 풍산 아침에는 15도, 낮에는 24도. 청진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8도. 웅기 아침에는 21도, 낮 기온 27도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14도, 낮에는 21도가 예상됩니다. 해상도 흐리고 서해 북부는 오후에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사이, 서해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8월 2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순위라고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 군축 담당 대사가 밝혔습니다. 로버트 우드 군축 담당 대사는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 회의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은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드 대사는 대화를 향한 길도 여전히 하나의 방안으로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는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군 수뇌부 3명이 미국의 강력한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존 하이텐 전략사령관과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세뮤얼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청장은 오늘 경기도 오산 미군기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하이텐 사령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 전략사령부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사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에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이들 3명의 미군 수뇌부가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시리아의 화학무기 개발기관과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이달 초 안보리에 제출한 비밀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6개월 사이 유엔의 2개 회원국이 시리아로 가던 북한의 화물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화물은 북한 조선광업개발회사와 시리아 과학연구개발센터 간 거래의 일부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문제의 화물이 언제 어디서 적발됐는지와 구체적인 화물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시리아 과학연구개발센터는 1970년대부터 시리아의 화학무기 개발을 주도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워싱턴 인근 포트마이어 군기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추가 파병의 규모나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채 임의의 시간표가 아닌 상황과 조건에 따라 지금부터 우리 전략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의 목표는 아프간의 재건이 아닌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 대선 기간을 포함해 그동안 줄곧 아프간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은 완전한 낭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어제 연설에서 급하게 철군하면 공백 상태가 되고 테러 분자들이 그 자리를 메울 것이라며 적극적인 개입으로 돌아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하지만 바로 소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오늘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예고 없이 방문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라크에서 현지 정부 당국자들과 미군 사령관들을 만나 이라크를 안정시키기 위한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군은 2014년부터 이라크에서 ISIL 격퇴에 나선 연합군을 이끌어왔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 존 S. 맥케인함이 싱가포르 인근에서 유조선과 충돌하면서 실종된 수병들 가운데 일부로 추정되는 사체가 선체에서 발견됐습니다.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오늘 싱가포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체에 폐쇄된 격실에 들어간 잠수부들이 일부 사체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또 사고 해역 인근에서 말레이시아 해군에 의해 발견된 시신의 신원을 미 해군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은 존 S. 맥케인함 충돌 사고 이후 전 세계 해상에서 작전 중인 모든 함정에 대해 일시 작전 활동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휴양지 이스키아 섬에서 어제 오후 9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해 적어도 2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표에서 10km 아래 해저 화산이 진앙으로 이스키아 섬 북부의 고지대 카사미촐라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지진의 규모에 대해서는 이탈리아와 미국 지질조사국, 유럽 지진당국이 각각 평가를 달리했습니다. 현지 방송은 교회와 건물 6채가 무너진 화면을 방영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